안녕하세요. EBS FM 여우채널 DJ 박순
이승혜입니다. 니하오.
이 드라마 너무 슬프다 진짜. 그래도 절대 안 울어야지.
에이, 남자라서 눈물 참는 거야? 괜찮아, 그냥 속 시원히 울어.
그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한테 선물 안 주시잖아.
승혜야, 목마르지? 여기 물. 그리고 오늘 중으로 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날 불러.
왜 하필이면 오늘이야? 난 다음 주에나 네 도움 필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안 돼. 내일 산타 할아버지 오시기 전까지만 도와줄게. 그래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지.
크리스마스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착한 일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고요.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함께 니어 차이나 들으며 얘기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니어 차이나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우리 힘차게 토요일 니어 차이나 시작해볼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해볼게요. Santa and his little helpers가 부릅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들어볼게요. 따지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채나.
네, 핫한 중국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주세요.
먼저 상하이 연결해볼게요.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알파고가 들려주는 중국 소식, 중국 상하이 알파고 최진영입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준비한 소식 빨리빨리 전해주세요.
중국은 현재 배달 문화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저도 중국에서 배달 앱으로 편하게 음식을 시켜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달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중국에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배달을 악용한 신종범죄, 이게 어떤 범죄죠?
바로 배달 복장을 한 도둑인데요. 중국은 대표적인 몇 개의 배달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그 앱 회사의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배달을 해주는데요. 저희 아파트만 해도 외부인 통행금지 되어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먹고 있어 배달복장이 곧 아파트 통행증이 되어버린 것이죠.
배달복을 입은 도둑이 많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직원 말고도 그 회사의 배달복을 입은 그 배달복을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쇼핑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이 복장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복을 입으면 왜 왔는가, 가는 곳이 몇 동 몇 호인가 라고 경비원이 물어보지만 배달 복장을 하면 배달이 왔나 보구나 하고 그냥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젊은 친구들의 아파트에는요, 주방이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은요, 삼시세끼를 모두 사먹는데요. 그냥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이요 하면 대부분 문을 열어주는 것을 악용한 거죠. 근래에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렇게 배달원으로 가장한 도둑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데 어떤 네. 그 대처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딱히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옷이 배달앱 옷과 똑같기 때문인데요. 집 근처에 배달원이 두리번거린다면 의심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외에 아직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죠. 이거 그러면은 평소에 배달하는 분들도 좀 의심받겠네.
네, 저희처럼 네. 그 들어갈 때마다 호스를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네. 띵동하는 방법 있지 않을까요?
좀 방법을 좀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딱히 방법이 없다라는 것보다 있을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소식 하나 더 준비해 주셨죠?
네, 희순 씨는 징글베이 징글어와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요.
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릴게요.
네.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신나는 계획을 세웠지만 중국은요, 크리스마스에 쉬지 않는답니다. 모두 학교를 가거나 출근을 하는데요.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행사도 해요. 그런데 중국의 일부 대학교에서 교내에서 크리스마스 및 성탄절에 어떤 행사도 금지한다고 하여 찬반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니, 공휴일은 그 아니더라도 뭐 좀 개인적으로 좀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학교 측이나 뭐 그런 데서 행사를 좀 금지하는 데는 좀 뭔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국제도시 상하이에 살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사회주의인지 모를 정도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국가 정책 혹은 종교, 외국 사이트, 학교의 이런 금지령을 볼 때 역시 한국과 다른 사회주의구나라고 느끼긴 하는데요. 해당 학교 측에서는 서양 문화와 관련된 각종 상업 목적의 광고와 그릇된 인터넷 여론의 영향을 받아 일부 청소년들이 맹목적으로 서양 기념일을 따르고 있다며 크리스마스 행사에 대해 절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령을 내린 경우가 이번엔 처음은 아니에요. 세베이 대학교에서는요, 크리스마스 때 학교에서 중국 문화 전통 선전 프로그램을 관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 정부에서 좀 더 강력해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외국 문화를 너무 받아들이지 말자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고요. 반면 외국 상품은 그렇게 카피하면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라며 지금 이 시대에 금지령이 웬 말이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일하지만 마음은 이미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있답니다.
네, 혹시 루돌프인가요? 네. 썰매를 끼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뭐 알파고 통신은 오늘 소식 감사했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희선 씨 선물 주지 마세요.
짜이지엔. 네, 이번에 우리 홍콩 연결해봐야죠.
네.
네, 그리고 연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홍콩 통신원 우리 홍차 김유선 씨가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희선 씨.
네. 아쉽지만 네. 또 우리 대신해서 우리 홍차 통신원을 대신해서 2주 동안 대신할 분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분인지 직접 전화 연결해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니어차이나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겸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홍콩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윤숙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윤숙 씨는 중국어를 할 줄 아세요, 희순 씨.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아니, 지금 홍콩 왠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곳이 아닐까 좀 생각되는데요. 지금 홍콩 어떤가요?
네, 지금 홍콩 전역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기분을 흠뻑 느낄 수 있는데요. 홍콩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에 주로 가족, 친지, 연인들과 함께하고 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국외로 여행을 가곤 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연말 연시가 한 해 중에서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달이기에 각양각색의 이벤트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여러 그 크리스마스 관련 이벤트 중에서 좀 가장 인기 있다 하는 이벤트 하나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연휴인 연말 연시를 맞이해 홍콩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형 규모의 브랜드인 상품 엑스포가 열립니다. 이 엑스포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열렬한 호응을 얻는 이유는 홍콩 달러 1불 파격 세일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올해의 경우 선착순 1인에게 50인치 HD TV를 홍콩 달러 400불, 하나 6만 원 상당에 판매하거나 홍콩 달러 1불의 식기 세척기를 판매하고요. 혹은 동충하초나 해삼 같은 해산물, 건강식품 등을 홍콩 달러 1불에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쇼핑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꼭 홍콩 달러 1불이 아니어도 평상시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할 수 있어서 이 엑스포를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상품을 대량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쩐지 주변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홍콩을 가더라고요. 이 시점 뭐 크리스마스 또 연말을 맞이해가지고 네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괜찮네요. 꿀팁이네요. 그죠?
진짜 꿀팁입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중국 소식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얼마 전 중국에서 루프탑핑이라는 모험 스포츠를 하던 한 남성이 고층 빌딩에서 셀카를 찍으려다 미끄러져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고공지대에서 셀카를 즐기는 사람들은 주로 아름다운 정경에 매료되고 늘 발밑에 화려한 불빛과 경치가 펼쳐지고 있어 뭔가를 얻은 것 같은 성취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혹은 높은 곳에서 셀카를 찍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행위를 위험보다는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셀카가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혹은 셀카 무기를 휴대하는 것은 사망을 초래하는 것, 이라는 문구를 적은 포스터나 책자 홍보를 통해 일반 시민이나 혹은 고공 셀카 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봤죠, 이순신.
네, 아니 뭐 그렇죠. 셀카 찍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좀 너무 위험한 행동은 좀 이렇게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자, 중국의 대표 동물 판더 소식, 시옹마오 소식도 준비하셨죠?
네. 중국 판더 보호 연구센터는 중국의 국보인 판더 분비물 속 대나무 찌꺼기로 휴지를 생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분비물이 중국에서는 오염 문제를 초래해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판더의 배설물을 재활용해서 휴지를 만든다고 하면 괜찮은 아이디어긴 한데 조금 이거 쓰는데 약간 좀 찝찝할 수도 있고 이게 좀 많이 팔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혹시 뭐 시중에 나와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이미 판더의 분비물로 만든 휴지가 세상에 선보였는데요. 박스당 가격이 43위안, 약 하나 7천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어른 판더 한 마리가 하루에 12에서 15g 정도의 대나무를 먹고 이 대나무가 소화된 후 10kg 이상의 분비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중 상당수가 소화되지 않은 대나무 찌꺼기로 대나무 섬유 추출물을 재련해 팬더 휴지로 거듭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네. 정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윤숙 통신원 첫 시간이라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성탄 콰일러.
네, 성탄 콰일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이제 뭐 중국 소식 들어봤으니까 중국 여행도 한번 떠나볼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신나는 중국 여행 떠나볼게요. 등려군이 부릅니다. 징글벨스.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현의 신서유기.
신시여우지.
매주 토요일에 찾아오는 니아오 차이나의 귀여운 여행 요정이죠. 여행 작가 전명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신나는 토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주말이 되고 이러면은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은 어떤 그런 충동이 생기거든요.
예, 대부분 직장인들은 늘 생기죠.
네.
또 사실 또 춥다고 이렇게 집에만 이렇게 계속 방콕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더 여행 생각이 간절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네. 그 대표분이죠, 그렇죠? 니아오 차이나의 여행 특파원 휘슨 도밍고스 불러볼까요?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휘슨 도밍고스. 여차저차해서 여기로 왔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저 실례합니다.
저야말로 실례합니다. 길 막지 말고 좀 비켜요. 영화제 늦었단 말이에요. 나 판빙빙이 없는 영화제는 단무지 없는 김밥 같아서 늦으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 저 사람한테 물어볼까? 실례합니다. 저 뭐 좀 물어볼게요.
네 누구지 아니?
아니요.
혼자 왔니?
네, 아직 싱글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예요?
네 여기가 어딘지 모르니? 장춘? 장춘 아니니? 자동차의 도시, 영화의 도시. 연변조선 쪽 자치구랑 가까우니까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잘 놀다 가.
요즘 영화 범죄의 도시 때문에 좀 더 유명해진 곳 아닙니까, 이곳이?
아, 그거는 이제 그 두목이었던 장첸이고요.
아,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다.
아니,
내가 진짜 당황했는데, 처음에.
네. 장첸도 이쪽에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헷갈렸던 것 같아요. 장첸이랑 장춘이랑. 네.
흉내 잘 내시던데요?
네.
아니, 저는 잘 못 내고, 저희 아들이 진짜 잘해요. 또하니, 언제하니.
아들이 4살인데?
4살 아이들이 이러고 놀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네, 근데 그 영화를 아니. 봤어요, 그럼? 4살짜리가?
아빠가 하는 거를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 전에 와, 아이 봤니? 이렇게.
또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엄마, 너하니? 언제 하니? 이러는 거예요. 정말. 저 좀 잘했어요, 선생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관타쌤. 네. 오늘 장춘 얘기를 할 텐데요. 저 사실 이곳도 말로만 들었어요.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어떤가요, 이곳이?
딱히 뜻이 일단 이쁘죠.
네네.
긴 봄의 도시.
아, 그러니까요. 예.
좀 날씨가 좀 계속 봄 날씨가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 만주니까 추운데.
추워요.
이게 원래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청나라라는 나라는 여진족이 세웠잖아요. 근데 여진족들도 우리의 백두산을 거의 이제 창바이샨이라고 그러는데 민족의 시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매년 여름 장백산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요. 청나라 황제들은. 네. 이제 장백산 쪽만 하다도 한여름엔 또 만주가 좀 덥거든요.
네.
더워가지고 이제 땀을 벌벌 흘리면서 갔는데 장춘이 조금 북쪽이에요. 여기만 가도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참 봄이 길구나 라고 해서 이제 장춘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 만약에 청나라 황제들이 겨울에 제사를 지냈다라면은 아 여기 되게 춥다 해가지고 뭐 창똥 뭐 이런 이름을 붙였겠죠 아마.
네. 그래서 봄이 일단은 봄이 길다 하게 느껴서 장춘이라고 네, 했다. 그렇죠. 길장자에 봄춘자를 넣어서 이름 곱씹어도 예쁜 것 같아요.
이름은 그렇죠? 진짜 예쁘죠.
네. 그럼 이제 이 장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름 말고 또 좀 그 도시의 특색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름이 예쁜 것 치고는 네네. 역사가 되게 어수선한 곳이에요. 네. 뭐 만주 하면 우리도 이제 뭐 일본 식민지 시절에 독립운동하던 분들
만주 떠올리고 하얼빈 쪽 아닌가요?
하얼빈은 훨씬 북쪽이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만주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랴오닝성, 그다음에 지린성, 그리고 해룡장성이 그 세 개의 성이 만주예요. 우리가 네. 통칭하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지린성의 성도죠. 인구는 한 400만 정도 돼요.
400만 정도 예, 예. 되는 거고요.
어찌 됐건 그 이제 만주라는 곳에 어수선함을 다 받아낸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되게 여긴 복잡한 역사였고 일단 우리가 좀 기억할 만한 지역은 이제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 식민지 때 있었던 잠깐 있었던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수도였죠.
여기 지금 가는 방법이 만약에 북경에서 출발을 한다.
네.
그러면은 북경역에서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기차를 타면은 요새 고속철 때문에 네. 옛날에는 한 13시간 걸렸거든요.
와.
요즘 5시간. 깔끔하죠.
5시간도 머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네. 우리가 뭐 중국에서 여행을 하고 거기서 간다 그러면은 또 북경에서 간다 그러면 13시간.
13시간은 5시간.
5시간.
요즘은 거의 뭐 고속철밖에 없잖아요. 기차가. 네. 고속철 뚫리면 5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이렇게 길게 기억하고 있는 게 26살 때 길림에 갈 일이 있긴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엄청 길어서 못 갔던 것 같아. 너무 아, 길다.
길어서 길림.
예. 아재 개그.
저 씁쓸한 표정.
재밌었어요.
아, 예, 죄송해요.
네, 네. 내가 아까 했던 게 이 느낌이었구나.
네. 아니 그게 훨씬 재밌었어요.
근데 나는 나는 왜 이렇게 재밌지 야재 개그가?
아 재밌어요, 근데 이게 이게 쌓여야 돼 계속.
그래요?
계속 해줘야 돼.
저도 나름 좋아요. 그 페이스북 가면 썩게로 좀
썩게
썩게로 날리는
썩은 개그.
네. 오늘 야재 개그 한번 해보자고요.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좀 네. 쌓아주세요.
아니 이 장춘은 근데 옛날부터 좀 주목받았던 곳이라고 하던데 뭐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나요 이쪽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제 여진족은 여기를 민족의 시원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네. 청나라 때는 만주 일대에 사람을 아예 못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시원이다. 여기는 성스러운 땅이니까 사람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을 모두 소개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중반으로 오면은 러시아가 슬슬 이제 시베리아를 개척한 다음에 중국으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이제 뭐 부동항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그다가 네르친스크 조약이라고 하는 역사책에서 많이 배울 거예요.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거기서 그 조약.
하면서 러시아와 청이 국경선을 확장을 져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청나라 말기로 가면 아편 전쟁에서 지고 거의 동네 북이 되잖아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제 슬슬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또 일본도 그때 막 커질 때인데
네.
러시아 일본의 목적은 뭐였냐면 한반도를 점령하고 한반도를 발판으로 만주, 중국을 지배하는 거였는데 러시아가 만주 일대를 지배하면은 또 러시아와 싸워야 되잖아요. 서로 견제를 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일본이 이기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의 영역이 또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가 결국 이제 중국이 독립하면서 같이 다시 중국이 된. 그러니까 100년 정도는 거의 어마어마한 혼란기였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혼란기 때 성장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네.
근데 창춘이 거의 그런 스타일의 도시였죠.
그리고 성장하면서 뭔가 많이 흡수하고 융합이 됐죠. 그렇죠. 많은 것들을 융합하게 되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만주국의 수도가 되면서 이제 거의 뭐 중국인들에게는 거의 저주받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그런 역할도 하게 되죠.
네, 그럼 사실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많이 특이한 면을 보일 것 같아요.
러시아와 일본
네.
그리고 만주
네,
그 약간의 중국적인 부분들
네 가지 그럼
예,
예.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단 뭐 창춘 구시갈 가면은 그냥 20세기 초에 그 상하이 와이탄 있죠. 상하이 와이탄으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오, 궁금하다.
되게 예쁘고요. 예, 그다음에 예. 이제 만주국 수도였을 때 이제 창춘의 이름이 신경이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도시를 파리를 카피하는 식으로 설계했어요. 방사형의 도시로.
네.
창춘 구시가는 거의 방사형의 도시예요. 원이 쫙쫙 펴져가면서 도시가 형성돼 있거든요. 예, 예. 항공 사진으로 보면 되게 이뻐요.
어, 그렇겠네요. 예. 보니까 이거는 상상을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럼 저희가 위 만주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 만주국 어떤 나라인가요?
이거 이제 일본은 이제 만주국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1931년도에 류구호 사건이라고 이제 그 열차를 폭파시켜가지고서 당시 만주를 지배하던 군벌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관동군이 만주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그 이듬해 국가를 세워요. 이제 가짜 국가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마침 그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가 이제 청나라가 망하고 쫓겨나가지고서 떠돌고 있을 때예요. 네. 그분을 잡아와서 왜냐하면 푸이도 여진족이잖아요. 네. 그 만주가 여진족의 땅이니까 여진족의 국가를 다시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푸이를 꼭두각시 황제로 세워가지고 만주국을 설립하죠. 뭐 슬로건은 되게 거창했어요.
어떻게요?
오족 협화라고 해가지고 네. 다섯 가지 민족이 모두 같이 행복하게 산다. 어. 만주족, 몽골족, 한족, 일본인, 조선인.
오족 협화.
네. 아니 푸이가 여진족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여진족이 좀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죠.
그 이제 앞머리 자르고 이제 뒷머리 이렇게 돼지꽁지 머리 길면 네. 변발을 하는 게 여진족이죠. 네.
마지막 항제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그 헤어스타일.
그렇죠. 네. 코미디도 많이 나오죠.
그럼 맞아요.
중국인 하면은
아 그게 여진족이구나.
예, 네. 그 저기 한번 그런 문장 해보셨지 않아요?
저요.
예, 왠지 본 것 같아 하시면은. 어디서.
저는 뭐 모든 문장을 다 소화했습니다.
아, 예. 네.
일단 뭐 그 우리 마지막 황제를 그 못 보신 분들 혹은 뭐 니어 차이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그 푸이라는 인물이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푸이가 어떤 인물인지 꽁트로 좀 간단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나라 말. 34년간 재위한 광서제가 사망하자 서태후는 광서제의 동생인 순친왕을 부릅니다.
자네의 큰아들 푸이를 황제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가?
네? 그 애는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제 막 뽀로로 떼고 로보카 폴리 보기 시작한 아이라고요. 이런 어린아이한테 왕이라니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는 격동의 시기인 1908년 황제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살이었죠. 하지만 3년 뒤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자 퇴위합니다. 그러다가 1924년 군사혁명이 일어나자 베이징을 탈출해 텐진의 일본 조계에서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도망자에 불과한 푸이를 감싸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야 일본이노 만주를 점령했지만 국제여론이노 우리한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노 됐어. 그래서 청왕실의 마지막 황제 푸이노 허울뿐인 황제 자리에 앉히고 실제적인 모든 건 우리가 다 조정하기 위한 것이노 됐어.
허울뿐인 황제 자리에 앉아 무기력하게 지내야만 했던 푸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황제로서의 책임은 져야 했는데요. 결국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신발은 어떻게 신어요? 양치질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어릴 때 배웠을 일상적인 것들을 그는 어른이 돼서야 배웁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말이죠.
그 얘기 들었어? 그 저 식물한 정원사가 바로 그 청나라 마지막 황제래.
석방된 후에는 베이징 식물원의 정원사로 지냅니다. 그리고 노년엔 나의 전 반생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집필해 주목을 받는데요. 1967년 그는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서전은 마지막 황제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어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알게 되니까요. 그 마지막 황제 그 영화가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꽁트 정리 되게 잘 됐는데요. 네. 짧은 것처럼.
네. 네. 네.
사실 마지막 황제를 전 너무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네.
제가 제일 늙었으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그 귀여운 꼬마로 생각하고 네네. 갔는데
귀뚜라미 기억하시죠?
네네
영화에서.
그 꼬마 아기가 자전거 타고 막 저는 그 장면이랑 그 광활한 그 안에 그 궁 모습 이 모습만 너무 나 어릴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우리가 역사전 이야기를 다 알고선 다시 한번 보면 더 새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판타전이 보기에는 푸이는 어떤 인물인가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때로는 되게 괴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푸이에게 역사 혹은 삶이란 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갑자기 나는 3살짜리인데 왕이 됐고 또 갑자기 왕에서 쫓겨났고 또 황제가 됐고 갑자기 모든 걸 책임지고 감옥에 갔어야 됐잖아요. 또 푸이란 사람이 되게 좀 어찌 보면 불쌍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제 중국은 공산화된 중국은 황제 정도 됐던 사람이니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감옥이라고 꽁태 나왔는데 노동교화소에 보내요. 근데 이제 진짜로 꽁태에서 내로 푸이는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신발도 신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영화에도 나오지만 푸이가 잘못하면 황제를 때릴 수 없잖아요.
네.
대신 맨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근데 그게 푸이 입장에서 남이 맞는 거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는 가책을 느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중국 공산당 쪽에서 푸이를 관찰한 기록을 이제 남겼는데
네.
어느 정도였냐면 공감 능력이 아예 없었대요.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무신경에 밥을 먹고 눈길도 돌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세계와 외부 세계가 완전히 분리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라고 이제 관찰자가 기록을 했을 정도로, 거기다가 이제 문장도 막 일반인이 쓰는 언어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언어기도 했고, 자기가 대충 말을 해도 알아들었으니까 말이 안 되는 문장을 막 구사했던 거죠.
개인적인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안타깝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게 전범자였잖아요.
네.
이제 아무리 그걸 인정하라고 해도 인정하지 않다가 4년째 되던 해 이제 그 만주국과 관동군의 잘못, 그러니까 최종 명령권자는 푸이잖아요.
네.
그러니 한 2천 명 정도의 사람이 학살된 마을이 있는데
네.
그 마을의 유고를 보여줬을 때 갑자기 절규하면서 이제 인간성을 찾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 내 잘못인 걸 알겠다고 나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배우고 결국 말년은 이제 베이징 정원에 식물사로 여생을 마치죠.
아
정말.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을 선택했던 적은 그 사람의 생애에서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럼 일단 공감 능력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무시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공감하려고
거죠,
하지
그냥.
않고, 예.
그러니까 뭐 공주, 왕자, 왕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공주로서 혹은 왕으로서만 살다 보니까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런 구석들이.
아, 그러니까 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말 그래도 짧게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갈게요. 노래는요, 위너가 부릅니다, 아일랜드.
여러분은 지금 EBS FM 니아오차이나 여행작가 전명윤 씨와 함께 중국 장춘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춘인가요? 장춘인가요?
창춘.
창춘.
우리식 발음으로는 네. 장춘.
응.
장춘, 창춘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똑같아요. 괜찮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걸 많이 생각하죠? 보통 먹거리, 뭐 볼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여행 프로그램 보니까 진짜로 여행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딱 그곳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을 네. 가더라고요.
네.
그거 굉장히 좋은 버릇인 것 같아요. 장춘도 그런 박물관 이런 곳이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창춘의 가장 큰 볼거리 이제 만주국과 관련된
네.
부분들인데
네.
이제 푸이가 살던 이제 궁전이었던 만주 황궁. 그다음에 만주국 국무원들이 둘 다 박물관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아예 만주국이라고도 안 하고 위 만주국이라고 그래요.
위 만주.
왜 그렇게 불러요?
가짜다 이거죠. 위.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라라고 인정도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괴뢰국가 혹은 위만주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푸이가 살던 이제 황궁도 박물관이 돼 있는데 박물관의 전체 내용은 다 만주국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이야기하는 약간 감정적인 전시물들이 좀 많은 박물관이에요.
그래도 그걸 좀 알고 근데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건물이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 말했지만 창춘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파리를 모방해서 만든 계획 도시예요. 다 보니까 이제 위만주 박물 그 이제 황궁 박물관 같은 경우도 약간 베르사유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되게 이뻐요. 그러니까 전시물보다 오히려 건물을 보러 갈 만한 곳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알세 신잡도 요즘 참 즐겨 보는데요.
네네.
거기서 보니까 정말 전시물이나 전시 어떤 글 말고도 건축물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신경을 써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한 시대의 흐름이 네. 보이죠.
예, 네. 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우리가 박물관 말고도 건축물에도 좀 신경을 써서 본다면은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있다라는
있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중국의 원체 이제 조개지들도 많고
네네.
식민지 시대 건축물들이 많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중앙청도 부셔고 뭐 일본의 잔재를 없앤다 해가서 지금 남아 있는 식민지 건물들이라는 게 서울역 구역사랑 한국은행 본관 정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중국만 하더라도 이걸 다 부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시가를 보면은 그게 참 묘하죠. 어떤 나라가 식민지 겪으면서 되게 고통스러웠던 상황이고 우리조차도 식민지를 되게 부정하는데 막상 여행자의 감성으로 보면은 그 식민지 건축만큼도 예쁜 게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 와이탄 같은 경우 상하이에 이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창춘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인데 창춘은 좀 더 육중해요. 그러니까 약간 전시경 전시 상태의 수도였던 데잖아요. 일본이 강제 점령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물들이 방공호를 겸할 수 있게 지하실이 있었고 어떤 일정분의 폭격에도 버틸 수 있게끔 되게 튼튼하고 두껍게 져놨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창춘의 겨울에 방문하면은 창춘의 추운 겨울과 어울려져가지고서
강함이 느껴지는.
예, 예. 예. 되게 남성적이에요. 도시 자체가. 네.
우리가 이런 좀 배경을 알고 방문을 한다면은 좀 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창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디트로이트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 공업의 중심지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뭐 울산 정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과거에는 국영 기업밖에 없었잖아요. 중국이.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되게 이제 그런 기업이 있으면 학교도요 제 1중학교, 제 2중학교, 제 3중학교 숫자를 붙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네. 공장도 제 D치처, D 예 얼치처 뭐 해가지고 네. 이제 제 1 자동차 공장, 제 2 자동차 공장 이렇게 붙였는데 제 1 자동차 공장이 바로 창춘에 있어요.
아니 여행했을 때 이 창춘에 그 우리 동포들은 좀 안 사나요? 만주라고 하면 왠지 좀 살 것 같고 뭐
그쪽이면 이제 연변조선소자치구가 네. 이제 근처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조선소자치구까지 가는 데는 이제 창춘에서 고속철 덕분에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뭐 요 창춘에는 좀 우리나라 분들은 뭐
거기도 조선족 분들은 계시죠.
조선족 분들.
네, 그럼 네네. 뭐 이제 뭐 그분들이 하는 식당들, 한식당 같은 거.
아 만주하면은 왜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광복 운동할 때,
독립운동,
예, 독립운동할 때 이 만주를 그 배경으로 뭐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왠지 좀 제가 낯설지는 않거든요.
네. 옛날 영화 보면 다 뭐 이렇게 최근에 뭐 다찌마와리부터,
네네,
예, 이상한 놈, 뭐 좋은 놈, 어쩌고
하는 놈놈놈놈놈
것도 있고.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죠. 한국 사람들한테 일단. 네. 그리고 뭐 고구려의 고토 뭐 이래가지고서 진짜로 뭐 어이없는 일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조선족 자치구 같은데 처음 중국이 개방됐을 때 조선 자치구에 들어가신 한국의 민족주의자 분들께서 이제 뭐 고토 회부 고구려 만세 뭐 이런 거 차에다 붙이고 돌아다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진짜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인한테 만주는 되게 좀 복합적인 데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은 지금도 한국 사람 중에는 여기를 빨리 회복해서 우리나라 영토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오. 근데 위험한 발언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네.
판타전이 그 만주를 여행했을 때 만주의 느낌은 어땠어요? 그냥?
처음에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뭐 이제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어릴 때니까. 네. 그 막 이제 뭐 용정 같은 데 가서 막 이제 가슴도 벅차오르고 막 일송정 보면서 막 그냥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또 여행을 하면서 이제 현실도 보게 되고요.
네.
그게 결국 과거에 거기가 뭐 누구의 땅이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느냐.
예.
그렇죠.
지금 많이 바뀌었죠.
네, 네. 그럼 지금 아까 그 연변 조선족 자치구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여기 예. 가게 되면 어떻게 좀 한국 사람들은 친근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네. 이제 주도인 연길 같은 데 네네. 가면은 이제 중국은 53개 소수민족이 있잖아요.
네.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한족을 제외한.
네.
네. 그 지역은 이제 대부분 그 자치 지역의 언어랑 한자를 병기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길역 같은 데 가면은 연길역에 한자와 함께 한글로 연길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모든 공문서나 도로 표지판도 한글이 병기돼 있죠.
반갑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연길 네. 같은 경우는 조선족 인구가 한 40% 정도 되다 보니까 군데군데서 이제 한국말 들리고 또 그분들만 하더라도 이제 자기들끼리는 한국말 쓰니까 물론 이제 좀 우리가 아는 그 창첸이 쓰는 한국어긴 하죠. 예, 약간 좀 억양이 다르긴 한데 재미있죠. 그리고 뭐 이제 그분들이 쓰는 한국어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뭐 다이어트 그러면 살까기 뭐 이런 감정들. 네.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는 네.
메뉴판
정도.
보면서 이제 삼겹살 이런 거 보면 이제 돼지고기 겹튀기 뭐 해가지고 약간 해석이 필요한.
약간 표현이 약간 북한식 표현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한중수교되기 전까지는 조선족들이 문화를 접속할 수 있는 데가 북한밖에 없었잖아요.
네.
남쪽하고는 교류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문화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이 더 월등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북한식 그 문화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한국식도 언어를 표현하죠.
그게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원체 세지니까 영국 영어에도 미국식 영어가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 언어는 그냥 누가 더 강한지에 따라가서 영향을 좀 받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주를 갔을 때 좀 인상에 남았던 별미, 내가 먹었던 음식 중에.
그게 전 이제 그 개고기를 먹지 않는데.
네.
이게 만주 쪽이 좀 이제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여진족 살던 청나라 때만 해도 사람이 안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이걸 개간한 게 다 조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 북간도 개척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조선 사람들의 부지런함에 놀랐다고 다 그러는데. 근데 여긴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데가 아니니까 반농사 지역이고
네.
가축도 크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것보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개가 제일 흔한 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연길 가서 저 조선족 분들한테 여기는 뭐가 맛있나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죠? 개고기가 유명합니다. 이러면서 해가지고
깜짝 놀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에? 그랬더니 정말 네. 개고기 골목이 있어요. 개고기 전골목 이래가지고서
네네네.
무서워요.
네.
그랬었죠.
드세요? 판타전은? 자주?
저는 안 먹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조선족 요리가 이제 한식 같은 요리가 있어서 음식 먹는 데는 크게 부담도 없고요. 그건 청춘도 마찬가지로 한식이 그러니까 조선족 음식이 많죠.
한식이 기본적으로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다른데 이제 그 원래 이남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서울 경기 음식 특히 장아찌 같은
네.
간이 덜 된 시원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그 호남 음식이 최고다 막 이러면서 사실 지금 이남 음식은 다 호남 음식의 변종이잖아요.
네.
근데 호남은 감은 그래도 밸런스가 맞아요. 음식 요리들이
네.
간도 세지만
네.
근데 서울에 와서 호남 음식을 먹으면은 밸런스가 안 맞는데 간만 센 이상한 요리를 호남 요리라고 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경기 음식이 사라진 게 되게 아쉬운데. 북한 쪽으로 가면은 간이 일단 제한이 돼요.
더 싱겁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냉면집 가면은
없어.
그 김치도 이렇게 고춧가루 물드는 김치 주잖아요.
없어.
예. 네, 그런 요리. 그러니까 네. 시원한 맛.
네.
김치도 젓갈 넣지 않고
네.
그냥 자연 발효돼 가지고서 되게 사이다 먹듯이 콰 하면서 올라오는 시원한 맛이
무슨
포인트인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예. 네, 청량하죠, 되게 맛이.
네.
이제 그런 느낌들이 또 좀 좋을 때가 있거든요.
길림성에 사는 친구가 예전에 네. 김치를 많이 갖다 줬어요. 저는 거기에다가 엄마가 보내준 양념을 묻혀서 먹었어요.
아, 우리가 네, 먹기에는 그쵸. 처음에는 약간 그 밋밋해 적응이 안 되는데
네네.
한번 맛들리면 중독이고.
그렇죠.
네, 약간 이렇게, 맞아요. 심심한 맛?
네. 냉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중독 수준이에요, 진짜.
그 네. 한국에서
네.
평냉 먹는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분들이 보면은 한때 막 그랬잖아요. 평냉 먹을 줄 모르면 미식가 아니다. 막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평냉은 겨자랑 식초 치면 안 된다.
맞아.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서 갔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북한 식당을 갔는데 겨자랑 식초가 나오는 거예요. 북한은
안
처먹어야 되지 않나?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너무
이제
관광객들 많이 봤나 보다. 거기.
아니 그래서 접대원 동무한테 물어봤어요.
접대원
동무라고 하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그 제가 이제 저도 약간 장난기도 있어가지고 북한 분들이나 혹은 조선족 분들을 말할 때는 서로 양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거저 남한에서는 이거를 안 처먹는데 공화국에서는 처먹습니까? 이랬어요. 그것도
네.
공화국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갑자기 물건을 보더니 처먹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처먹는다고?
한국에서 안 처먹는다고 이거.
어.
그랬더니 주방장을 불러주더라고요.
네.
그분이 뭐 공훈 요리사래요. 북한에서
네.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또 거저고 남한에서는 뭐 이런 걸 안 처먹는 게 제대로 먹는다 그러는데 공항에서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그 식성대로 처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분에게 인정받은 예 네. 네. 그냥 평냥 먹을 때 식초 치고 뭐 겨자 쳐도 된대요.
네. 맞아요.
거기도 그렇게 한대요.
네. 그냥 먹는 거고
괜히 네. 그 한국에서 별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지.
별스럽게 이렇게 정하는 거지. 이렇게 특별해 보이려고.
네. 그러니까 네. 있어 보이려고.
맞아.
그리고 가서 이제 좀 친해졌더니만. 바로 저한테 바가지를 확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큰 바가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저희랑 같이 사는 공동 저자인 이제 분과 네. 같이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간 새에
네.
그 저랑 말한 접대원 동무가 되게 아리따우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냉면만 시켰죠, 이제. 그랬더니 오더니 고조고 냉면만 먹으면 속이 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뭘 먹을까요? 그랬더니 그 저기 속꼬리 전골과 그 뭐 저 고시기 저 참소란 무침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달라고.
네.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저랑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은 냉면 먹으러 왔다가 왔더니 한 상이 틀어진 거죠. 그래서 한 돈 10만 원 썼죠 그날.
네.
이거 엄청
시켰는데
먹었죠.
돈 10만 원이
그래도
그냥...
뭐 싸죠. 사실 뭐 속꼬리 전골이면 되게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전골이니까 맞아요.
예.
네. 네.
참소라 진짜 맛있었어요.
참소라.
예.
소라까지 나왔네요.
네.
꼴딱 넘어갑니다.
자, 우리 또 음식 얘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마칠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저 몇 마디 안 했는데고.
그렇죠. 네, 다음 주도 있으니까 뭐 기대하시라고요. 네.
창춘이었죠. 너무 잘한다, 둘이.
창춘 오늘 창춘 네. 여행을 해봤는데 좀 아쉬워요, 그렇죠? 네. 네. 작가님이 느낀 어떤 창춘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그 시대의 역사의 아픔을 뒤로하고. 꿋꿋하게 서 있는 거대한 도시.
아, 네.
역시.
그곳이 창춘입니다.
네. 느낌 있습니다. 네. 네. 가보고 싶습니다. 네.
동무들 창춘이야요. 네.
나도 하고 싶습니다.
아, 우리 작가님 입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마칠 시간입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지역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아오 차이나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합리적 커피 생활 제한 1kg 커피에서 드립백 8종 선물 세트,
아로마 전문 쇼핑몰 말글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
비타민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억을 종합 비타민,
원료유기 건강한 다향오리에서 오리 스테이크,
EBS랑에서 중국어 수강권,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어린이 중국어 교재,
큐어실드에서 머릿결에 부드러움을 선사하는 헤어실드 헤어팩,
가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쏜더 매거진에서 잡지,
유기농 착한 성분 이노랩에서 알로에 스킨 수딩 겔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강남 르 메르디안 호텔에서 열리는 거리로 나온 하이팝전 네, 티켓 준비했으니까요.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요. 이 곡 들을까요, 우리? 토이 김용중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카드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니어 채널 DJ 박순
이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